오늘은 오늘도 코람데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합의 이야기를 꽤나 긴 시간 동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적인 어떤 역사가의 시각으로 아합 왕을 평가해 본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아합 왕은 굉장히 뛰어난 외교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안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어떤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까? 페니키아와 맺었죠. 아합이 활동했던 시기는 BC 9세기경입니다. 주전 9세기경이고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은 BC 10세기경, 주전 10세기경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9세기도 이미 페니키아는 굉장한 강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페니키아는 지중해 바다를 장악했었고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키웠습니다.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다니면서 식민지도 개척을 했었는데요. 스페인과 카르타고 그쪽 지역을 또 식민지 개척을 했었죠. 그래서 뭐 스페인 그쪽에서는 한니발이라는 또 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면 한니발이 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알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바알신은 또 어디가 원산지입니까? 시리아의 그 시돈 지방, 페니키아 지방이 또 원산지죠. 그래서 시리아라고 하니까 새벽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프리. 그래서 그쪽 지방에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쪽 지방에서 또 이세벨이 또 무엇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넘어옵니까? 바알 신을 가지고 또 북이스라엘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합은 페니키아와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북쪽의 안전을 지키고요. 또 해상무역에 같이 참여하면서 나라의 부를 키웁니다. 또 남쪽으로는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까? 남유다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유다의 요사밧 왕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뒤쪽 후방을 또 든든히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합 정권을 평가를 해보면요, 괜찮은 왕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튼튼했고요.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길랏 라못 전투에 관한 배경인데요. 이보다 몇 년 전에 카르카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에 위치한 신생 국가인 아시리아가 또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또 시리아 지방으로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아합 왕이 서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이 대군을 막아냅니다. 그게 또 역사 유적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절대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쭉 지금 며칠 동안 아합 왕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저자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점에서의 아합 왕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별로 긍정적이지 않죠. 어제 본문에서 아합 왕에 대한 최후 거의 통첩과도 같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21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아합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비참한 몰락이 예언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길르앗 라못 전투가 있고요. 내일 아합이 드디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 왕은 절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어 마땅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가 정말 왜 죽어 마땅한 악한 왕인지를 조금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오늘 길르앗 라못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를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전쟁을 먼저 벌이려고 하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전쟁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당성입니다.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국의 군사들의 사기도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이 길르앗 라못 전투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본래 우리의 땅이었다. 본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그렇게 정당성을 찾고자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요. 그런데 열왕기서 본문을 잘 읽어오신 분이라면은 지금 아합이 우리가 하는 말로 되다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합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20장 29절 34절의 맥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20장에서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 3년이 공백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20장 29절 34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이 진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를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해. 하루 만에 10만 명이 전사합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10만 명 보병이 죽었다고 하니까. 30절. 그 남은 자는 아람 보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의 남은 군사들은 아벡. 아벡은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의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남은 사람들도 거의 태반이 죽고 왕이 겨우겨우 신하 몇 명만 목숨을 부지해서 성읍에 들어가서 골방에 숨은 겁니다. 주변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약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요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베나다 신하들이 베나다 왕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어차피 다 지금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이고 이제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가서 목숨이라도 한번 구걸해 보시지요. 그 말입니다. 목숨이라도 구걸해서 혹시 살게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체면 따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요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왕의 종 베나닷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 당시 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방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경쟁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왕이 경쟁 국가인 왕이 무릎을 꿇고 나와서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아합이 베나닷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목을 베고 끝까지 밀고 가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결국 이제 아합이 풀어주거든요. 베나닷을 이렇게 막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자기 그게 승리에 취해서 42절 보면요.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왕께 아합이죠.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나닷이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아합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람의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아합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아람 보병 10만 명을 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베나닷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승리를 가로챈 거예요. 누가요? 아합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승리에 도취해서 베나닷이 나와서 목숨을 구걸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됐냥 승리에 도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가 작정한 사람 내가 놓아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32절 뒷부분 가보면요. 오늘 전쟁이 왜 정당성이 부족한 전쟁이고 왜 아합에게 책임이 있는 전쟁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2절 뒷부분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하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은 뭘까요? 이 속에 들어있는 성읍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길라라못입니다. 길라라못. 그런데 여기서 목을 베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약을, 이 약속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거지 약속을 승리에 취해서 아합은 믿어버립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까지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우리 돌아가서 아람 지역에 아합의 길, 뭐 아합로 뭐 이런 도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허영심을 막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지키지도 않을 인간의 약속을 믿고 승리에 취해서 허영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적국의 왕의 말을 믿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라못의 전쟁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합은 이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죠. 오히려 배를 입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내가 그때 당신의 뜻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전쟁은 내게 속했던 것이고 내가 저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너를 택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인데 네가 놓아줬으니 너의 목숨을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랬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을 객관화시키고 이 전쟁이 무언가 더 고차원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 전쟁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런 찝찝한 전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아방은 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굉장히 코미디입니다. 그죠? 제가 묵상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은 4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왕이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순식간에 모여서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종교인들이 400명이나 모였다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라도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인들이 400명이었고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한 인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종교인으로서의 양심을 팔 수 있었던 사람들이 400명이나 순식간에 모일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맡겼습니다. 왕은 이길 것입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뭐 이러면서 광기어린 그런 종교인들의 거짓 예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대표로 나섭니다. 11절 그나나의 아들 히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앞에서는 주께서 성읍을 넘겼다고 얘기하는데 좀 애매하죠. 그런데 히드기야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막 찌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뿔이 찌르는 것처럼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찔러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뿔을 만들어서 자기 뭔가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구약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뭐 뻘거벗고 뭐 3년을 예언했다든지 그런 것이 뭐 이 단순히 예언이라는 기능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한 점을 치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강조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전통적인 예언자들의 어떤 그런 패턴을 자기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더욱 진실같이 보이게 만들도록 굉장한 노력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히드기야가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인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왕은 그런 찝찝한 전쟁의 정당성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채움을 받고 용감하게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고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아합은 지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합 같은 지도자들은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권력자이면서 진실과 정의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과 허영을 채워줄 사람만 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아합형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또 터졌죠. 그리고 실검 1위에 또 몇 시간 동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2단, 3단 이런 거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다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에게나 2단이 거지, 우리에게나 우리와 상관이 없었으면 하는 거지, 근데 결코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80 다 되어가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원로로 은퇴했는데 다시 담임으로 복귀한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모았던 신도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로 은퇴한 사람이 다시 담임으로 복귀한 거예요. 이건 제도를 초월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권력자였던 겁니다. 절대 권력자는. 그럼 여러분,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그런 파렴치하고 우리가 말하기 힘든 그런 더러운 일들인 겁니다. 사실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중심은 뭐냐 하면 그 교회에서의, 그 공동체에서의, 그 집단에서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란,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절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이 모았던 그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거의 다 침묵을 했죠. 결국 한 교수님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오늘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처럼 철로 뿔을 만들어서 흔들면서 이 교회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어용 선지자 노릇을 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합을 닮은 아합형 인간들이 곳곳에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디서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를 자기가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핍박하고 괴롭히는, 왕따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악하고 깜깜한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형적인 두 종류의 선지자가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400명의 선지자와 다수의 400명의 선지자와 단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10년 전이라면 이렇게 적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미가야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그런 적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주님, 최소한 히드기야처럼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비겁합니까? 주님, 최소한 제가 히드기야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직장 상사라든지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가진 한 인간, 그 인간을 두려워해서 해야 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해야 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오히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질 어떤 이익 때문에 아첨하거나 그 줄에 서거나 최소한 앞으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목회를 그만두든지. 이건 그냥 제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냥 저의 적용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비굴하게는 살지 말자. 최소한 아첨하는 인간으로는 살지 말자. 눈에 보이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지금 당장 내가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지금 말씀을 가장 최우선의 진실인 것처럼 진실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적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떠오른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코람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앞에서 코람데오를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불의 앞에서 코람데오를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앞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미가야가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이것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아주 복잡한 신학이나 복잡한 신앙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시고 아합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왕이 진짜 상사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가야는 실전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데리러 온 사신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당신 조금만 길한 예언을 해주면 당신 목숨 살 수 있습니다. 당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데리러 온 사신에게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는 사람이지 내 당장 편하려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장의 유익과 편안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파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나의 삶에 당신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